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서부 수도 서부 도시 르비우를 26일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서부에 있는 르비우는 폴란드에서 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러시아가 르비우를 공격한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처음입니다. 지역 주지사인 맥심 코지스키는 이 공격으로 5명이 다쳤고 첫 번째 공격 후에 사람들이 대피소로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르비우 시장은 유류 저장소가 공격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또 다른 공격으로 기반시설이 공격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이 체르노빌 발전소 근로자들이 사는 슬라브치를 점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3명이 사망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6일 도하 포럼에 깜짝 등장해 에너지 생산을 늘려달라고 국제사회에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로 사용, 세계를 협박할 수 없도록 에너지 생산량을 늘려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공격을 시리아 내전에서 시리아와 러시아가 알레포 시를 파괴한 것에 비유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리 항구들을 파괴한다라면서 우크라이나의 수출이 막기 위한 유엔 전 세계의 타격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 세계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밀 수출이 막히면서 우크라이나 밀에 많이 의지하는 이집트는 벌써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수도연합군이 후티 반군 목표물을 26일 공습했습니다. 이 공습으로 적어도 8명이 사망했습니다. 후티 반군이 25일 사우디 정유시설을 공격한 하루 뒤에 사우디 주도연합군이 예멘 수도 사나와 호데이다를 공습했습니다. 사나와 호데이다는 이란이 지원하는 후티 반군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연합군 대변인 투르키 알말키 장군은 사우디의 위협이 되는 목표물을 공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알말키 장군은 또 폭발물을 장착한 무인기 두 대를 포착해 이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무인기가 후티 반군이 장악한 호데이다 민간 석유시설에 날아왔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군이 분쟁구역인 쿠릴열도에서 훈련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26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러시아 동부정부가 쿠릴열도에서 병력 3,000명과 육군 장비 수백 개를 동원해 훈련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동부정부는 구체적으로 쿠릴열도 어디에서 훈련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인테르팍스 통신은 러시아군이 반상륙군 훈련을 하고 대전차 미사일 발사 기술을 점검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훈련이 2차 대전 이후 소련이 점령한 지역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소련이 점령한 지역을 자국 영토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방 영토 문제 때문에 러시아와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지금까지 평화협정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일본과의 평화협정 협상과 분쟁구역 내 경제협력 사업을 동결한다고 밝혀 일본 정부를 격분시켰습니다.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이 거의 타결에 근접해 있다고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EU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가 26일 밝혔습니다. 보렐 대표는 이날 도어 포럼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협상 타결이 가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핵합의는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서방세계가 이란에 부과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런 가운데 엘리케 모라 EU 대외관계청 사무차장이 26일 이란 테헤란을 방문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모라 사무차장은 이란 핵합의 복원협상에서 EU 측 조율을 맡고 있습니다. 핵합의 복원협상에 몇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란은 미국이 자국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에서 해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추락한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사람 전원이 사망했다고 중국 당국이 26일 발표했습니다. 애초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은 적었습니다. 중국 항공안전판공실 파후쟁장 부재유민 이날 저녁 기자들에게 추락 현장에서 생존자의 흔적은 없었으며 탑승객 123명과 승무원 9명 전원이 사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색팀은 추락 현장에서 탑승자 120명의 유전자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조대는 사고 원인은 밝혀준 블랙박스를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News Focus입니다. 북한이 24일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에 즉 모라토리움을 파기했다면서 규탄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24일 오후 2시 34분께 평양 순안 비행장에서 동해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자, 먼저 윤 기자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북한이 그러면 이 레드라인, 이 금지선을 넘어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 금지선 레드라인이라는 게 이제 북한에 해서는 안 될 일 이런 것인데요. 이 사실 그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구체적으로 그 뭐가 레드라인인지 공개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확정해서 밝힌 바는 없습니다. 네. 다만 그동안 전문가들이나 언론들은 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ICBM 시험 발사 그리고 추가 핵실험이 레드라인인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해왔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발사는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사실 북한의 그 모라토리움 파기에 이은 ICBM 시험 발사 그리고 또 핵실험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가능성을 우려해 왔고요. 또 예. 그런 맥락에서 사전 경고도 해 왔는데요. 최근에 이례적으로 그 정보 사안에 해당하는 북한의 동향 미사일 ICBM 관련이죠. 이것을 공개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달 25일 그리고 이달 그 초에 북한의 시험이 ICBM 발사였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었고요. 또 동시에 대비 태세도 강화해 왔었죠. 그래서 그 모니터링, 정찰 자산 등을 동원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왔고요. 또 여기에 대한 군사적 대비 태세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화를 해왔습니다. 또 발사 이후에는 따라서 규탄의 강도가 강해졌고요. 우리가 녹음을 하는 오늘이죠. 25일 주말인데 네. 유엔 안보리에서 지금 미국의 요청으로 북한의 이번 ICBM 발사에 대해서 논의하는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동안과는 달리 이번에는 비공개 회의가 아니라 공개 회의를 열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ICBM 발사나 핵실험 그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위협으로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말하자면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것을 발사해버리면은 이 미북 간 협상의 판을 깨는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는 미국이 실제로 판이 깨진 것으로 볼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협상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그런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25일 관영 매체를 통해서 북한이 이 화성 17형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성공했다. 자, 이것이 어느 정도나 정확하게 사실대로 얘기를 한 것일까요? 최 기자가 이 부분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북한이 그 화성 17형 그 ICBM을 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이 24일 오후 2시 34분에 그 ICBM을 발사를 하고 관영 매체를 통해서 그 사실을 그 알린 것은 그 다음 날인 25일입니다. 그래서 24일 하루 동안에는 한국과 일본, 미국 언론 등에서는 북한이 발사한 그 미사일을 두고 이것이 그 신형 ICBM이다, 또 화성 15형이다, 또 화성 17형이다 이렇게 여러 얘기가 또 이름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북한이 이제 25일 날 그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화성 17형 ICBM을 발사했다 이렇게 하면서 관련 사진과 동영상 이런 것을 쭉 공개했습니다. 아, 북한의 그 발표에 따르면요, 순환 비행장에서 이제 그 ICBM을 발사했고 화성 17형이 6,248km를 상승을 하고 1,090km를 68분간 비행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는 그 한국과 미국의 군 당국이 밝힌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참고로 북한이 이제 2017년에도 화성 그 15형을 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비해서 고도는 한 1,700km, 비행 거리는 한 140km 가량 좀 늘어났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화성 17형 그 미사일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그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괴물 그 ICBM이다, 괴물 미사일이다 이런 얘기고 나오고 있는데요. 외부에서는 그 미사일 길이가 한 23m, 그리고 무게가 이제 100톤이나 나가고, 그래서 워낙 이거 크고 무겁기 때문에 그 이동식 그 발사 차량에 실려서 이동을 하는데, 바퀴가 다른 게 가령 뭐 9개, 10개면 이것은 그 큰 바퀴가 그 11개나 달린 굉장히 큰 이동식 발사 차량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그 다탄두 미사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거의 그 ICBM이나 그 미사일들은 탄두가 그냥 하나 정도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미사일이었는데 이것은 그 한 2개 내지 3개 이런 것이 그 실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만일 이것이 실전 배치되면은 이것이 상당히 요격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그 화성 17형을 발사했다고 밝히긴 했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그 아마 그 화성 15형을 쏘고서 사진은 17형을 사진을 공개하고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아직도 의구심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나름대로 보면은 그 근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보도해드렸습니다만은 3월 16일 날 화성 17형을 쐈는데 당시에 이 그 발사되자마자 공중 폭발해 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요번이 다시 24일 쏜 거니까 8일 만에 똑같은 그 ICBM을 쏴서 요번에는 성공했다 그런 얘기인데 그 얘기는 뭐 하면은 8일 동안 파괴된 그 부품 이런 것을 갖다가 원인 분석을 해서 완전히 고장 원인 문제를 그 고쳐서 8일 만에 다시 쏴서 이번에는 성공했다 그런 건데 이렇게 8일 만에 그 ICBM 그 고장 원인도 찾고 그것을 수리해서 발사했다. 이것은 상당히 그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아직 여기에 대해서 그 정보 또 군 단계자들은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밝힐지 안 밝힐지 아직 모르겠는데요. 여러 가지 가능성 이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번 발사로 이 모라토리엄은 사실상 파기됐다 이렇게 지금 다들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이 뭐 그 모라토리엄의 철회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건 아니지만 이번에 그 발사를 보면요. 북한 관영 매체 보도를 통해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시험 발사 단행에 관한 친필 명령서를 하달했다. 그리고 또 전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지도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의 그 말하자면 의지가 분명하게 반영된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ICBM 그 모라토리엄은 분명하게 파기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앞서서 그 북한이 지난 1월 20일이었죠. 그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모라토리엄 이것을 철회할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 결과를 이번에 보여준 건데요. 검토 결과를. 그 검토 결과를 공식 발표하겠다고 한 적도 없고요. 이번에 직접 시험 발사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선언한 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 북한의 모라토리엄을 보면요, 사실 미국과 합의한 것은 아니었죠. 이 모라토리엄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싱가포르에서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2018년이죠. 4월 20일에 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자발적으로 일방적으로 선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4년이 된 것인데요. 북한은 그러면서 그 이후에 미국에 대해서 이 자신들의 이런 그 신뢰를 위한 조치,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상응하는 그런 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해 왔고요.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 중단이라든지 제재 완화 이런 것이었는데요. 이번에 4년 만에 이 모라토리움을 폐기하면서 더 이상 이제 미국에 대해서 기대하거나 또는 협상을 또 바라지도 않는다. 현 단계에서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그 미국 백악관을 비롯한 미국 측의 반응도 좀 한번 정리를 좀 해 주시죠.
네. 미국의 그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이제 2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자 즉각 성명을 내면서 이를 그 강력 규탄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 이날 그 워싱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 열리는 그 나토의 참석자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 북한이 ICBM을 발사하자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그 냈는데요. 백악관은 그 미국은 그 북한의 그 ICBM 미사일 장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는 그 여러 그 유엔 안보리 결의를 그 뻔뻔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한이 그 진지한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하며 외교의 문은 닫히지 않았지만 불안정한 행동을 즉각 중단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 국무부도 이와 비슷한 성명을 냈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 미국과 한국, 일본 국방장관이 전화통화를 갖고 그 대응조치, 대응방안을 논의를 했고 또 이어서 그 국무부는 북한과 러시아에 있는 다섯 개의 그 개인과 기관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 이제 그 북한이 ICBM을 이제 발사를 했는데 이 각도를 이제 조정하면 이제 뭐 미국 본토도 뭐 본토뿐 아니라 그보다도 더 먼 거리까지도 뭐 사정권에 들어간다 뭐 그런 이제 보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본토가 사정권 안에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좀 윤 기자가 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예. 북한이 ICBM 이것을 개발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핵전쟁 위협으로부터 자구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은 이 믿음직한 핵전쟁 억제 수단으로 완성시켰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사정권이 당연히 목표를 그 미국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미국이 ICBM을 레드라인이다 그러면서 강하게 경고하고 우려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미 본토가 타격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고각 발사를 했지만 정상 발사를 할 경우에는 전문가들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12,000km에서 15,000km가 사거리로 좋게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에서 미국 본토까지는 대체로 10,000km가 조금 넘습니다. 이렇게 보면 미국 내 어느 곳도 본토의 어느 곳도 이 15,000km를 상정할 때는 다 사정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예.
다만 이 실제로 발사할 경우에는 이 대기권 재진입을 위한 기술적인 어떤 그 과정도 완료가 된 것이어야 되는데 이 고각 발사로는 사실 이 재진입 기술이 완성된 것인지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유사시에 이런 역량을 완성한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나타내는 전문가들이 있고요. 다만 이번에 그 발사를 통해서 이 지금 시험 발사된 ICBM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타격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점으로 볼 때는 재진입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도 일정 정도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뭐 그동안의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하고 또 지켜봤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더 이상 추진이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이제 그 ICBM 발사에 대한 그 미국의 백악관 성명을 보면 앞에 이제 부분은 한 90%는 규탄한다, 아, 이것이 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맨 뒤에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외교의 문이 아직 열려 있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그 취임한 다음에 작년 4월이죠. 그 북한에 대해서 조건 없는 대화를 이제 제의했지만, 지금 뭐 1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은 그동안 그 미국과 북한 간에 별다른 그 의미 있는 접촉, 대화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이번에 그 북한이 ICBM 모라토리움을 깨고 그 ICBM을 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그 별 의미가 없어졌다. 북한이 이것을 대화를 거부하고 그 ICBM을 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좀 사실상 그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고요. 따라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대북 정책이 크게 이제 세 가지 그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제재. 지금 과거에 그 중국과 협조해서 대북 제재를 가하는 게 있고, 또 북한이 그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한국, 일본 등과 협력해서 억제, 군사적으로 도발을 막는 억제 부분이 있고, 외교. 요것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서 모든 것을 얘기하자, 이런 세 가지 요소로 돼 있었는데, 이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외교, 대화 이런 부분은 사실상 지금 뭐 길게 보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당분간은 이게 좀 그 힘들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요소 중에 외교 대화는 좀 그 어두워졌고, 두 가지 제재와 억제 이런 부분이 좀 상대적으로 강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발사를 계기로 해서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크게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재와 압박을 쓰는 한편으로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계속해서 촉구한다, 이런 네. 맥락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대화나 협상과 제재와 압박 중에 어느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두드러지게 내세우느냐, 이런 맥락에서는 방금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이 제재나 압박 이런 쪽에 비중이 실릴 것은 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렇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그 대화를 제안해 왔던 것을 접은 것도 아니고요. 그동안에 보면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1년여가 좀 지났는데요. 출범한 지.
예.
출범한 지 한 3개월 만에 대북 정책 검토를 마치고, 그게 작년 4월 30일 아니었습니까? 그때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전제 조건 없이 어떤 장소에서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던 건데요. 사실 북한은 이런 제안에 대해서 1년 넘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또는 술술하면서 일축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네. 상황에서 대화 의사만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실제 대화 의지하고는 좀 다르다는 비판적인 지적도 있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번 발사를 계기로 미국의 대북 정책이라고 할까요? 접근이 압박이나 제재 쪽으로 좀 더 무게중심이 옮아갈 것이다 라는 것은 그 전문가들이 대체로 예상하고 있고요. 다만 압박이나 제재로 그 무게중심을 옮기더라도 그동안에 이런 것들이 다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말하자면 북한의 행동이나 또는 태도를 바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그 한계는 여전히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국의 반응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을 했는데요. 여기서 청와대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표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한 것인 바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자, 이 한국 군 당국은 이날 오후 동해상에서 현무 지대지 미사일과 지대지 미사일인 에이테킴스 그리고 공대지 합동 직격탄 등을 발사했다고 하는데, 자, 이런 그 한국군의 그 대응이 어떤 뭐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네, 한국으로서는 북한의 이번 ICBM 발사에 대해서 한국이 그 직접적인 그 당사자, 이해 당사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그런 거 했는데요.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북한의 이 같은 핵과 미사일 위협을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것을 강력히 그 행동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이 이제 24일 그 오후 2시께에 ICBM 화성 17형을 발사했는데요. 그로부터 바로 2시간 뒤에 한국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무2 또 지대지, 공대지 이런 미사일을 일제히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훈련을 하고 북한에 신호를 보낸 건데요. 하나 이제 눈여겨볼 것은 이날 그 한국군이 발사한 그 미사일의 그 사거리가 250km입니다. 이것이 그냥 임의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미사일 기지 각 포대에서 그 요번에 그 미사일이 발사된 북한의 그 순항 비행장과의 그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해 보면 북한이 요번에 이제 동해로 미사일을 발사했으니까 뭐 별다른 그것은 없었지만, 만일 북한의 미사일이 한국 영토를 향해서 뭐 떨어졌다거나 도발을 했다 이렇게 하면은 바로 한국군이 그 원점이라고 그러죠. 그 미사일이 발사된 그 순항 비행장을 즉각 공격을 하겠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강력한 그 대응 신호고 하나 이런 행동으로 보여준 이런 거기 때문에 한국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여기고 그 엄중하게 대응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이제 사실상 막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 아닐까요?
예, 사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것은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대북 정책 아니었습니까?
예.
사실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것은 이번 발사로가 아니라 사실 이미 꽤 오래전에 사실상 사문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게 북한 측 상대방이 동조를 해야 이게 현실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것인데요. 북한이 이 문재인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한 것이 사실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한 것처럼 그렇게 2년 이상 되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그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에는 미국과도 마찬가지지만 한국과도 대화가 사실상 전무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그 진전에 대한 기대를 계속해서 접지 않았고요. 이것에 대해서 북한의 호응을 계속해서 그 기대해 왔었던 것이지만, 이번에 보면은 한국 정부도 이번 ICBM 발사를 그 모라토리엄 조치의 파기로 규정을 했고, 또 여기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실질적인 군사적 그 대응 태세 또는 대응 행동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보면은 이제 5월 달로 임기가 끝나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더 이상 이제 갈 길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미한연합군사훈련,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될까? 이 훈련 규모나 강도 이런 것이 좀 더 강화가 될까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뭐 공식 발표는 안 났습니다만은 한국 언론에서 이제 여러 보도를 하고 있는데, 한미 그 연합 군사 훈련이 그 4월 12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12일부터 한 4일간 위기 관리 그 참모 훈련, 이것을 먼저 하고 18일 날 이어서 그 열흘 동안 연합 지휘소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난 몇 년간 그 코로나 문제도 있고 또 북한의 여러 가지 남북 관계 이런 걸 고려해서 과거에는 연합 훈련을 하더라도 그 CPX라고 그러죠. 이것이 일종의 그 컴퓨터 모의 훈련입니다. 한국군과 미군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종의 워게임, 그러니까 적군이 어디 어디를 쳐들어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이러하게 대응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그 컴퓨터 모의 훈련을 하는 수가 몇 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저희가 텔레비전 같은 데서 보는 기동훈련, 무슨 상륙훈련 이런 것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상황이 좀 틀리죠. 그 북한이 그 ICBM을 쏟고 남북 간의 굉장히 중요한 그 모라토리엄 이런 것이 사실상 파기가 됐기 때문에 한국군과 미군이 아마 과거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훈련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그 이번에는 아마 그 실기동 훈련, 그러니까 실제로 병력이 이동하는 그런 훈련도 하고, 또 미군이 괌이나 미 본토에서 B-52 폭격기나 B-1 폭격기 같은 이런 전략 무기를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네. 그런데 이 4월쯤에 또 북한이 장거리 로켓이나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예, 그 전문가들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ICBM 같은 경우에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아직 완전히 완성하지는 못한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발사도 이 ICBM 개발 완성을 위한 그런 시험이라고 볼 때 ICBM 재진입 기술까지 그 완성하기 위해서는 ICBM을 추가 발사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요. 또 정찰 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한 장거리 로켓 발사 여전합니다. 아시는 대로 2월 말 그리고 3월 초에 두 차례 북한의 발사는 정찰 위성 발사를 위한 발사였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정찰 위성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로켓을 쏘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것은 또 그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종류의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됩니다. 사실상 ICBM 장거리 미사일 발사의 다름 아닌 이런 그 효과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것 또한 결의 위반이 되는 것이고, 또 제재 관련 움직임이 있을 것이고요. 4월 달에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앞두고 그 4월 15일을 전후해서 그 정찰 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한 장거리 로켓 또는 추가 그 ICBM 발사를 통해서 기술 완성을 하려고 할 그런 가능성은 상존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사드를 배치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 추가 배치라는 아이디어가 더 힘을 좀 얻게 될까요?
일단 그렇게 보는 그 언론 그 분석 이런 것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벌써 그 사드는 이미 한국의 그 경상북도 성주에 이제 한 개 포대가 이미 배치돼 있고요.
네.
그렇긴 한데 북한이 이렇게 계속 미사일 도발을 올해 지금 12번인가 이렇게 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ICBM을 쐈기 때문에 윤석열 그 대통령 당선인이 얘기한 대로 공약이죠. 사드를 한국 자체 자금으로 구입해서 배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아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그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이제 이걸 합의해야 되고 또 중국이 그 한국에 그 사드 배치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드 포대가 배치될 때도 중국이 반발해서 한국 굉장히 고생을 예.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실제로 그 사드가 또 배치될지 이런 것은 궁금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주한미군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한미 간의 그 협의에서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원론적인 입장을 최근에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이것이 북한에서 국내 정치적으로는 어떤 걸 가령 김정은 위원장이 노리고 있고 어떤 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국내적인 결속. 지금 사실 북한이 그 코로나도 그렇고 또 제재로 인해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까? 굉장히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하자면 미국과의 대결을 굉장히 부각하면서 지금 북한은 말하자면 자력갱생으로 힘겹게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내부의 불만을 좀 다독이면서 결속을 강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국제 반응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일본의 반응에 대해서 좀 이번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G7 정상회의에 갔는데 여기서 한 말도 있고 그래서 일본의 반응을 좀 윤 기자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예, 그 일본은 사실 북한의 이런 종류의 발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그 반응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북한의 그 ICBM이 이 일본의 최북단 홋카이도 인근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바로 예. 그래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그 개별 회담을 한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번 발사를 용인할 수 없다. 그리고 또 강하게 규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기시다 총리가 얘기한 것은 이런 북한의 여러 가지 그 발사 움직임들은 일본과 영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보 수집,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또 감시 강화 이런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또 미국이나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같이 협력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추가적인 제재를 북한에 가할지 또 어떻게 대응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편 중국 외교부는 대화와 협상의 정확한 방향을 유지하기를 바란다.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전히 이 대화로 문제를 풀라. 지금 이런 반응인가요?
네,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이번에 그 북한이 그 ICBM을 발사해서 중국이 상당히 그 난처한 그 상황에 처했는데요. 현재 그 중국은 미국과 두 개의 전선에서 대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인데요. 아시겠지만 그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러시아를 돕지 마라 이렇게 굉장히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또 그 ICBM을 발사했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북한을 그 비핵화를 위해서 더욱 압박을 해라 이렇게 또 다른 그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이 한 개 전선에서 버티기도 어려운데 지금 두 개 전선에서 끼어서 상당히 그 난처하게 겪고 있다 이런 그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기자들이 ICBM 발사 직후에 그 중국 외교부에 물어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으로 공동으로 대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중국의 기본적인 방침은 아, 지금처럼 그 제재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제재 완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에 기초해서 미국과 북한 간에 또 한국, 중국이 참여해서 그 비핵화 또 미사일 문제 이것을 해결하자 이런 것인데요. 중국이 이걸 위해서 실제로 어떤 그 현실화하는 현실적인 조치를 내놓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네. 그런데 중국의 류샤오밍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곧 러시아 방문에 이어서 한국을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뭔가 좀 뭐 해결 방안을 좀 내놓을 가능성이 있나요?
북핵 그 수석 대표들이 만나서 어떤 해결 방안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국무장관, 외교장관 수준에서도 사실 이것들이 특별한 뚜렷한 묘책이 없다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지적이고요. 특히나 지금 최 기자가 얘기했지만 중국은 조금 더 25일 그 외교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는 추가적인 제재에 반대하는 입장을 조금 더 강하게 밝히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보면 이 유엔 안보리에서도 중국이 러시아와 더불어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 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를 놓고 미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도 상당히 대립하고 입장이 크게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 문제에 관련해서도 미국과 거기에 맞서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여러 가지 그 말하자면 다른 주장을 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이렇게 되면 중국과 한국의 수석 대표들이 만나도 현 단계에서 특별한 어떤 논의의 공통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과 함께 미국과 한국의 반응 그리고 중국, 일본의 반응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 뉴스포커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은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장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를 마칩니다.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정입니다. 재판 때 마틴 벤 뷰런 대통령은 임기 내내 경제 문제에 시달리다가 결국 재선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인디언 토벌가로서 이름 높았던 제임스 헨리 해리슨이 백악관을 차지하는데요. 해리슨은 미국 역사에 몇 가지 흥미로운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제9대 미국 대통령 제임스 헨리 해리슨에 대한 얘기입니다.
He died of pneumonia from a really long speech.
빗속에서 너무 오래 연설을 하다가 폐렴에 걸려서 숨졌죠.
William Henry Harrison was only in office for one month.
윌리엄 헨리 해리슨은 겨우 한 달 동안 대통령을 지냈고요. 존 타일러 부통령이 그 뒤를 이었죠.
해리슨은 취임 연설을 굉장히 길게 했는데요.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망한 거죠.
네, 일반 미국인들에게 윌리엄 헨리 해리슨은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사망한 대통령입니다. 군인 출신이었던 해리슨 대통령은 미국인들에게 강인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비가 내리는데도 모자와 외투도 없이 야외에서 열리는 취임식에 나가서 길고 긴 연설을 이어갔는데요. 이날 얻은 감기가 폐렴으로 번지면서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해리슨이 대통령으로서 한 일은 임시 의회를 소집한 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을 텐데요. 먼저 해리슨이 어떤 환경에서 자란 인물인지 알아보죠.
나 윌리엄 헨리 해리슨입니다. 바들레가 미국 역사상 가장 재임 기간이 짧은 대통령으로만 알고 있을 텐데요. 하지만 몇 가지 다른 재미있는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난 미국이 독립을 선언하기 이전에 태어난 마지막 미국 대통령이고요. 취임 당시에 나이가 만 68세가 넘어서 아주 오랫동안 가장 나이 많은 미국 대통령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나중에 로널드 레건 대통령에 와서야 그 기록이 깨지게 되죠. 뿐만 아니라 난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취임 연설을 한 대통령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때문에 취임 중에 사망한 첫 미국 대통령 기록까지 세우게 되지만요. 보통 윌리엄 헨리 해리슨 하면 통나무 집에서 사과 발효주를 마시는 아주 소박한 사람을 떠올리는 것 같은데요. 사실 난 부유한 농장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벤자민 해리슨은 독립선언문 서명가들 가운데 한 사람이셨고요. 나중에 버지니아 주지사를 지내기도 하셨죠. 아버지께서는 막내 아들인 제가 의사가 되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의학 공부를 조금 하긴 했는데 사실 난 의사가 되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덜컥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요. 스스로 먹고 살 길을 찾다가 군인이 될 결심을 했습니다.
네, 1791년에 아버지 벤자민 해리슨이 사망하자 해리슨은 아버지의 친구였던 버지니아 주지사 헨리 리를 찾아갔습니다. 리 주지사는 해리슨에게 군대에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했고요. 당시 18살이던 해리슨은 주지사를 만난 지 24시간 만에 미국 정규군의 소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원주민 인디언들과의 싸움이 한창이던 미국 서북부로 떠났는데요. 미국 위치타 주립대학교 역사학과 로버트 오웬스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1790년대 초 해리슨이 군에 들어갔을 당시에 미국은 오하이오 계곡에 여러 원주민 인디언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는 오하이오 계곡의 땅을 매입해서 미국 주민들에게 팔길 바랬는데요. 하지만 그 지역의 인디언들은 땅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미국군이 고전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794년에 앤소니 웨인 장군이 인디언들을 크게 무찔렀는데요. 해리슨은 그 부대에 속해 있었습니다.
앤소니 웨인 장군 아래서 장교로 싸우던 해리슨은 1798년에 군에서 나와서 정치에 뛰어들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미면서 좀 더 안정적인 일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점차 존 애덤스 대통령의 신임을 받으면서 서북부 개척지의 행정관과 주지사를 지내게 됩니다.
처음에 오하이오강 서북부의 땅인 노스웨스트 준주의 행정관을 지냈는데요. 행정관으로서 주지사가 자리를 비웠을 때 주지사 대행을 했습니다. 노스웨스트 준주는 아직 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연방의회에서 투표권이 없었지만 의회 대표는 파견하고 있었죠. 해리슨이 노스웨스트 준주의 첫 번째 대표가 됐고요. 덕분에 워싱턴에 가서 여러 유명한 정치인들과 만날 기회를 얻었던 거죠.
인디애나 준주가 세워지면서 존 애덤스 대통령이 해리슨을 인디애나 주지사로 임명했는데요. 그 지역에서 해리슨이 경험이 많았던 점을 높이 샀기 때문이었습니다. 20대 후반의 나이에 인디애나 준주의 주지사가 된 해리슨, 12년 동안 주지사로 일하면서 이 지역 백인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얻게 됩니다.
인디애나 준주의 백인들 사이에서 얘기지만 해리슨이 한 일 가운데 한 가지 보편적으로 인기를 얻은 일이 있습니다. 바로 협정을 통해서 원주민 인디언들의 땅을 사들인 겁니다. 지금 미국인들이 보기에는 별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겠지만 해리슨은 인디언들의 땅을 아주 신속하게 그리고 아주 싼 값에 사들이는 데 능했습니다.
어떤 부족도 땅을 팔 권리는 없다. 낯선 이들에게 물론이고 같은 인디언 부족끼리라도 땅을 팔아서는 안 된다. 위대한 신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걸 어떻게 팔 수 있다는 말인가? 이 사악한 사태를 막는 길은 한 가지뿐이다. 우리 인디언들이 단합해서 땅에 대해 공동으로 평등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쇼니족 주장인 티컴세는 원주민 인디언들이 살아남으려면 더 이상 백인들에게 땅을 팔아선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쇼니족의 종교적 지도자로 존경받던 동생 텐스콰타와와 함께 인디언 부족들의 연맹을 결성해서 백인들에게 저항하기 시작했는데요. 티컴세를 따르는 세력이 점점 늘어나면서 백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여기서 다시 위치타 주립대학교 역사학자 로버트 오웬스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And that brings Tecumseh and the prophet into very direct.
그러면서 티컴세와 그 동생이 해리슨과 직접적으로 반대 입장에 서게 되는 거죠. 해리슨에게 인디언 땅 매입이 가장 주된 일이었으니까요. 이것이 결국 키페커노 계곡 전투에 이르게 되는데 해리슨은 티컴세가 없을 때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이 전투는 나중에 미국의 위대한 승리라고 찬사를 받게 되는데요. 사실은 좀 공허한 거였죠. 해리슨 측에서도 사상자가 많이 났거든요. 또 미국 정부의 적대적이던 원주민 인디언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해서 그 적대 감정을 더 널리 확산시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상이 어찌됐든 해리슨은 티페커누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올드 티페커누란 별명을 얻게 됐고요. 인디언 토벌가로서 이름을 날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1812년 전쟁이 시작되자 인디애나와 켄터키 민병대의 지도자로서 많은 공을 세웠는데요. 1813년 템즈 전투에서 영국과 인디언 연합군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전투에서 티컴세가 숨지면서 원주민 인디언 저항 운동이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1812년 전쟁이 끝나자 해리슨은 국가 영웅으로 칭송받게 되고요. 연방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을 거치면서 위그당의 중심 인물로 떠오르게 됩니다.
윌리엄 헨리 해리슨에게 사과 발효주 한 통과 1년에 2,000달러 연금만 주면 해리슨은 석탄불 옆에 앉아서 철학 공부나 할 것이다.
네, 민주당이 해리슨을 조롱하기 위해서 신문에 실은 글인데요. 사실 이것은 민주당의 실수였습니다. 위그당은 1840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표현을 적극 활용했는데요. 해리슨을 통나무 집에 앉아서 사과 발효주를 마시는 아주 검소하고 소탈한 사람으로 묘사한 반면에 상대 후보였던 마틴 벤 뷰런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금으로 된 접시에 호화로운 음식을 먹는 귀족적인 인물로 묘사했던 겁니다. 여기서 다시 역사학자 로버트 오웬스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1840년 대통령 선거가 최초의 현대적 정치 선거, 현대적인 대통령 선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상을 주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고요. 그 본질과는 관계가 없었으니까 말이죠. 해리슨은 원래 특권층 출신이지만 아주 단순하고 검소한 사람으로 묘사됐고요. 마틴 벤 뷰런을 두고 금접시에다 식사를 한다고 비난했는데 사실 과장이었죠. 하지만 그런 전략이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통나무집 모양으로 된 유리병에 사과 발효주를 담아서 나눠주고 또 선거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고 윌리엄 헨리 해리슨과 존 타일러는 티페칸과 타일러란 구호 아래 1840년 선거에서 손쉽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의기양양한 해리슨은 미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길고 긴 연설문을 작성했는데요. 결국 대통령으로서 무슨 일을 해보기도 전에 역사상 가장 긴 대통령 취임사만 남긴 채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실 아직도 인디애나와 버지니아 등지에서 해리슨은 1812년 전쟁의 영웅으로서 칭송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역사학자들이 해리슨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다지 따뜻하지 않다고 오웬스 교수는 말했습니다.
Again, because of the Indian policy, it's really funny. His Indian fighting record. That's
해리슨의 인디언 정책 때문인데요. 해리슨은 인디언 토벌가로서 명성을 얻었고요. 그 덕분에 대통령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에 출마한다면 절대로 당선되지 못할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면 해리슨은 그 시대 미국의 전형적인 지주 출신 지도자였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미국 영토를 넓히고요. 국가의 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물리치는데 사로잡혀 있던 그런 사람이죠. 그 당시 그런 배경의 사람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다. 아마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의 원주민 인디언 정책은 결코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할 게 못 됩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미국 역사상 가장 짧은 재임 기록을 갖고 있는 9대 대통령 윌리엄 헨리 해리슨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정당한 근거와 이유 없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의 선전선동 기관들은 러시아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 사태의 본질을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선전선동 기관은 침공 몇 주 전부터 뉴스와 소셜미디어 등을 동원해 거짓 선동과 잘못된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이를 통해 러시아 국민들로 하여금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 평화지대를 만들고 나치주의자들을 없애야 한다고 믿게끔 했습니다. 이 모두 거짓입니다. 또 지난 2월 24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 당국은 시민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게 선전활동을 폈습니다. 예를 들어 보도매체들은 전쟁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단속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크렘린 당국은 언론 자유와 진실에 대해 전면적인 공격을 가했다며 모스크바는 야만적인 침공의 진실을 가리고 또 그 같은 거짓 선동을 더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월 1일 러시아의 검열기관인 로스콤나조는 독립적이고 존경받는 언론 매체인 에코 모스크비 라디오와 TV 도즈드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차단하고 방송을 금지시켰습니다. 또 러시아 연방당국은 러시아군의 작전과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할 경우 15년형을 가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러시아 정부는 자국민 수천만이 공정한 뉴스와 견해를 보기 위해 사용하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러시아 당국이 자국 시민들이 우크라이나 침공의 증거를 볼 수 없게 하려는 또 다른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러시아 국민들이 전쟁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푸틴이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국민들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러시아군에 의해 죽어가고 다치고 파괴되는 것을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러시아 국민들은 이 어이없는 전쟁을 통해 군인들이 치르는 대가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푸틴과 러시아 정부에게 러시아의 국제적 약속을 지키고 이 유혈 사태를 즉각 중단하며 우크라이나에서 병력을 철수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러시아 국민들의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세 차례씩 보내드리는 VOA 방송은 오는 3월 27일부터 다음과 같이 주파수가 바뀝니다. 한반도 시간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전체를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kHz로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kHz로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10, 12,04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새벽 방송은 2시부터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에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